자,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제목은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러면 흔들릴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시편 기자인 다윗은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든 사실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1절에서 간구하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달라고 가장 먼저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지금 대적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여기다 표현을 해놓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일들이 해결이 안 되고 너무 힘들 때는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예. 그러면서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신앙인들은 내가 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교회 한번 옮겨보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왜 안 했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생각 저 생각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나의 살 길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께 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피하고 있는데 도대체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 전체를 우리가 보기 전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숫자가 많아서 구원시켰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잘한 일이 있어서 구원시켰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했던 아버지 밑에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이란. 그를 불러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해서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 그 나라를 만드실 때 뭐예요? 한마디로 십계명 제일 먼저 나오는 서문에 그랬지 않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인데 창조주가 되시고 너희를 구원하는 구속주가 되시네. 그러기에 여호와는 주님이라는 거 말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 말은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이 딱 돼버린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던 그 땅이에요. 그 땅을 그대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만한 실력이 있었느냐? 없었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고 그 백성들에게 뭐였어요? 땅을 다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 자신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뭐예요? 하나의 땅도 받지 않았는데 레위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레위인들은 땅도 없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기업인 사실을 레위인들은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겠느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지키면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에 이 세 가지가 그 신분이 확립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계 열방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그리고 공급함을 받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세계에는 이런 백성들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 그림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을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절대로 놓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건 뭔데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그 백성을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않냐고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실 때 14장, 15장, 16장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4장 13절, 14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네. 15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발전시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약속을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피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지요. 도피성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도피성은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였어도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무조건 어디로 달려가야 되느냐면은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럼 지금 한 발짝으로 나를 쫓아왔다가도 도피성에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은 멈춰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도피성 안에 있는 자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세상이 물로 멸망을 당해도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살듯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피할 때에 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님과 종의 관계가 된 거예요. 본인이 노래할 때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바로 뭐이 하느냐? 내가 피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서 의지한다는 거이지요.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이 피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랬습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시편에서 보게 되면 거기가 다 나와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은 온전히 다른 것은 관계없이 지금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하나됨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것이 이제 최고의 신앙이지요. 여기서 주님이 왕이시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완벽하게 나를 버렸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사는 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도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그는 믿는 거예요. 그 대신 주님은 누구를 생각해요? 반드시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을 구원할 것을 다윗은 믿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먼저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먼저 돈을 생각할 수 있고 먼저 나의 백그라운드를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걸 또 버릴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나 더 우선적인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으로 우리 모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 안에서만이 복이지 주님을 떠난 곳에 그 어떤 것도 내가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주님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돈이 먼저 보일 수가 있고 사람이 먼저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바다에서나 불 속에서 내려오는 어떤 줄을 잡았는데 썩은 오랏줄을 붙잡았다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밧줄을 잡았다면 구원되지 않아요. 영원하신 주님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주님이 내 주님이다. 이게 내 주님이다. 내 주님이다. 예. 주님 밖에서 절대로 행복을 찾지 맙시다. 어떤 경우도 주님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거 보면은 다윗이나 하니까 이런 신앙 갖고 살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나 하니까 그렇게 살지. 그런데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자기의 생명이 위급하니까 아내를 동생이라고 부르세요. 아브라함도 배고파 못 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더 의리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내 안에 이쁘다고 데려간다 하면은 나 죽일란다고 그러면 안에 데려가서요. 그러려고 모르지만 최소한도 칼을 빼든지 돌을 들든지 간에 내 안에는 내가 지킨다는 것만큼은 가지고 있을 사람입니다. 제가 양심이. 근데 아브라함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아들 이삭은 어때요? 아버지 닮아하고 똑같아요. 그럼 우리하고 똑같아요. 다윗이 대단한 인물 같지만은 한 여인의 모욕하고 있는 육체를 보고 즐거워했고 그를 데려와 가지고 범하게 되었고 그것을 딱다 가리려고 우리아를 오라해가 죽이는 이런 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도 틀릴 것이 없어요. 예.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선한 왕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바울도 악한 그러한 일들을 했지만 바울을 바울되게 그렇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여러 사도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는 뭘 생각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나를 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맞아, 나도 그런 사람이야. 나도 그렇게 될수 있어. 그 자신 만만하게 할수 있는 것은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어떻게 생뚱맞게 진짜 이거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버리잖아요. 앞에 말씀하고 무슨 연결이 됩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들이 나의 즐거움이 있다는 가족 관계요, 같은 형제 자매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들여다본다면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나를 대하듯이 이 땅에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 피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피난처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나면 다윗의 신앙은 우리는 못 따라갈 거 생각하지만은 다윗의 신앙보다도 우리가 어쩌면 더 신앙이 좋게 갈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다윗은 외형적으로 갈수 있었지만은 실제로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살아주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어때요? 4절에는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린 자, 우상 숭배하는 자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큰 결단인 것 같지만은 또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윗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결코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다시 자기 자신을 확고부동하게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우리에게 또 메시지는 뭐입니까? 이 존귀한 성도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된다. 이게 정말 가족 관계입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모든 걸 죽게 피하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갈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님들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지낸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가까이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저는 어떨 때는 이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표현은 못하지만은 잠을 들 수가 없고 죽을 지경이 됐나 이런 것들이 왜 목회자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없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 내가 정말 기댈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기댈 수 있는 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예? 그러니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누구라고 내가 이야기는 하고 그런 건알 수가 없지만 내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분들이다. 내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분들이다. 네? 이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기쁨이 되듯이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쁨이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자체가 서로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어야 돼. 기쁨이 되어야 돼. 예.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피할 수 있었던 것이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그래 제가 제일 먼저 그 이야기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그럼 방금 2절에서는 뭐예요? 언약이 체결되었을 때에 바로 주님과의 백성들의 관계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니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주님으로 피하게 될 때에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다면은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예. 한마디로 레위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하고 모든 걸 책임져 주게 돼. 너는 나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범을 보이라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실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업들에 대해서 또한 아주 만족하고 기뻐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예. 너무 위기 가운데 있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환경이 나에게 복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휴, 내가 이거 좀 떠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것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과의 이 관계가 철저하게 주님께 피하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냐? 피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이 주님이 되었고 주인이 되었고 모든 것을 기업을 분배를 해 주셨고 오늘 내살 길을 속에서 사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신 이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였는데 정말로 이제 소중한 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하나 되어 살수 있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수 있고 주님이 내 능력이 되게 살수 있는 그 길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것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자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빗나가면서 하는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훈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같이 이 다윗은 어떨 때예요? 밤마다 그랬습니다. 밤마다. 밤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잖아요. 밤은 고요한 시간이잖아요. 밤은 나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밤은 깊은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를 다 살펴본 거예요. 살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이게 권고이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그 말은 너희가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은 너의 믿음에다가 네가 내 말을 항상 가슴에 품으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복이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된 것이 곧 뭐이냐? 주님께 피하는 자의 삶이요 모습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은 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 가시는 분인데 우리도 뭐예요? 그 뜻을 따라가는.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걸 철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각오가 되어 되니까 한마디로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보통 사람 보통 예수님을 믿는 학자들이나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삶이다. 우리는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다.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제가 먼저 세 가지를 그때 기도를 이야기했지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그 다음에 15장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우리도 계속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 그 말은 역으로 바꿔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귀한 자식으로서 주님의 것으로서 뛰어논다 이거예요. 누구도 나를 방해할 자가 없대. 예. 주님의 무릎 앞에서 내가 앉아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다.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그 말. 주님이 나의 능력의 팔로 권세 있는 팔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승리케 하신다. 그러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이 내용 그 다음의 것은 뭐냐 미래에 나의 모든 것까지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 우리 한번 구절을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다. 아멘. 내 마음 내 영 내 육체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딱 발견이 되고 미래에 자기의 모든 영혼과 육체가 죽지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사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기서 나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지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내가 낙심하여 살 수밖에 없고 두려워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께 피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업에 만족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경우도 주의 말씀 그 훈계를 내 양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도 그리고 누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할 때 이 다윗의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걸 내다봤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 때 와서 예수님이 이걸 실현하셨다. 그러니 신약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떤 경우도 믿고 어떤 경우도 생명을 얻고 또 주님이 살아난 것 같이 우리는 부활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혹시 흔들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견고한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